비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남중 국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을 촉구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아세안 10개 회원국 외무장관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남중 국해 분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남중 국해 대부분 자원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완전히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 아세안 헌장에 담긴 독립과 주권, 평등과 같은 근본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이 우리와 우리 국민을 밟고 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이 아세안 국가들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해양 활동에 대해 점점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이 남중 국해에서 평화를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어제 화상으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남중 국해와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과 동남아 국가연합 회원국들 간의 협의를 통한 분쟁 해결 노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지역 국가 간의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남아 지역의 영토 분쟁은 관련 국가들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는 중국이 미국을 포함한 역외 국가들의 긴장을 조성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대신 역내 국가들의 바람과 기대를 충분히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항공모함 두 척을 동원해 남중국해 지역에서 훈련을 반복하는 등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홍콩 경찰은 지난 15개월 동안 체포된 반정부 시위대 수가 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지난해 6월 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시위대 만 16명을 체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폭동과 불법 집회 또는 무기 소지 혐의로 2,210명이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발효된 다음 날인 지난 7월 1일 약 370명이 체포됐습니다. 홍콩 경찰은 국민 안전을 이유로 지난해 여름부터 대규모 시위와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모든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경찰이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군의 전투기와 수송기가 타이완 상공에 이틀째 접근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중국 항공기 두 대가 오늘 오전 타이완 남서쪽 자국 항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민감한 타이완 해협을 가로지르는 위협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지역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지 말 것을 중국 공산당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군이 중국 전투기를 견제하기 위해 즉시 출격했다면서 적군의 움직임을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투기의 잇따른 타이완 상공 진입은 타이완이 남동쪽과 동부 해안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험성을 알면서도 축소해 발언했다고 미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언론인 밥 듀어드가 고편을 책 내용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9일 인터뷰에서 미국을 공황 상태로 만들고 싶지 않아 일부러 축소했다고 우드워드에게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미국에서 코로나가 본격화되기 전인 1월 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해 상세히 브리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 2월 우드워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보다 생명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바이러스의 위험이 낮다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유엔은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도 기후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여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세계 기상기구 등이 펴낸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유엔 위성사진 분석기구가 이번 태풍 하이선으로 북한 강원도 주민 18,000여 명이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 간 친서 내용이 자세히 담긴 유명 언론인의 책이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 공작원에 납치된 뒤 평양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유가족이 미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함경도 지역은 새벽부터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강원도에서 최소 18,700명이 태풍 하이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유엔의 위성사진 분석기구가 추산했습니다. 특히 고성군과 안변군이 큰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의 위성사진 분석기구인 유엔 활동 위성 프로그램이 북한 강원도의 침수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8일 공개된 이 자료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강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7일 찍은 위성사진을 분석했습니다. 하이선은 7일 북한 동해안을 지나가면서 강원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유엔은 센티넬-1 위성이 7일 강원도 지역의 지표수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에 포착된 약 8,000제곱킬로미터의 지면 중 33제곱킬로미터가 침수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성군이 13제곱킬로미터가 침수돼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안변군이 10제곱킬로미터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침수 피해를 본 강원도 지역 주민은 전체의 2%인 총 18,700명으로 추산됐고 그중 고성군 주민이 3,500명, 안변군 주민이 5,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는 9호 태풍 마이삭의 직격탄을 받아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도 8일 공개한 인도주의 상황 주간 보고에서 태풍 하이선이 7일 북한 동해안을 통과하면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과 인도주의 단체들은 북한 당국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며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9호 태풍 마이삭으로 함경남도에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8일 오전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태풍 피해에 대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가 열렸다며 함경남도 검덕지구의 피해 상황을 전했습니다. 약 2천여 세대의 산림집과 수십 동의 공공건물이 파괴되거나 침수됐고 6만 미터의 도로가 유실되고 59개의 다리가 끊어졌으며 3,500미터의 철길이 끊어져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는 비상사태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는 마이삭에 뒤이어 상륙한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 여름 최장 기간의 장마와 잇따른 태풍으로 심각한 수해를 입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태풍이 북한에 연이어 상륙하기 전인 8월 20일에 이미 북한의 올해 수해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7월 중순부터 한반도에 정체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았고 8월 초 제4호 태풍 하구핏에 의한 수증기 유입으로 집중호우를 겪었습니다. 8월 27일 제8호 태풍 바비가 북한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도를 강타해 농경지가 침수됐고 이달 3일 9호 태풍 마이삭이 강원도와 함경도에 상륙했으며 연이어 7일 10호 태풍 하이선이 동해안을 지나가면서 강원도와 함경도가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어온 북한 경제가 대규모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곡창지대에 이어 핵심 광산 지역까지 기반 산업의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타격을 입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연내 계획했던 국가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목표를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당 정치국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일부 정책적 과업을 조정, 변경하겠다며 경제계획 수정에 나설 것을 밝힌 지 5개월 만에 이번엔 전면적인 변경을 꺼내든 겁니다. 홍수에 이은 이딴 태풍으로 경제적 피해가 워낙 큰 탓에 이를 복구하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관측입니다. 특히 북한 경제의 숨통 역할을 하던 함경남도 주요 광산 지역이 9호 태풍 마이삭으로 직격탄을 맞은 게 경제계획 전면 수정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큰 피해를 입은 검덕지구는 북한 최대 규모의 납,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비철금속 생산기지입니다. 김 위원장이 북한 경제의 중요 명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중요한 곳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채굴 현장은 물론 교량과 도로, 철로가 망가지면서 수송체계도 크게 훼손돼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 실장은 철강과 건설자재, 총알과 같은 분수물자에 들어가는 금속을 생산하는 검덕지구의 피해는 북한의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그 국가 재정을 충당하는 측면에서의 계획 영역에 있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계획 영역에 있는 산업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로 보여요.
북한은 세계 2위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로, 마그네사이트로 만드는 마그네시아 클링커는 건설 자재인 시멘트, 고무, 도자기 공업에 널리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그동안 마그네시아 클링커 생산이 외화벌이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군은 물론 평양시민까지 수도 당원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동원해 피해 현장에 투입하면서 당초 당 창건 75주년인 10월 11일 완공 목표로 삼았던 삼지연군 꾸리기 사업과 평양종합병원 건설 계획도 대폭 수정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태풍으로 인한 원산 지역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상당한 수준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그나마 완공이 미뤄져왔던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도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갈마가 가장 바닷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안쪽에 송도원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십리 그런 쪽이거든요. 그럼 수십 년,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뿌리째 뽑혀갔는데 그 최전선에 있는 갈마가 멀쩡하겠냐고요. 그다음에 원산 시내도 지금 두 번이나 침수가 됐고 저지대는 뭐 살아남은 건물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가 봐요.
홍수와 이딴 태풍은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들에도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홍수에 이은 8호 태풍 바비로 최대 쌀 생산지인 황해 남북도와 평안도가 큰 피해를 입었고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은 함경남도 함흥평야 일대와 강원도 최대 쌀 생산지인 안변 지역을 핥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의 김관호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발표한 태풍과 홍수로 인한 침수 농경지 면적 3만 정보를 토대로 식량 손실량이 8만 4천 톤 정도라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피해 농경지에 대한 전체 집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타격은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 농민들이 체감하는 피해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서해안 지역의 쌀 생산지들은 홍수로 인한 침수에 해일로 인한 짠물 피해까지 겹쳤고 함경도와 강원도의 주 작물인 옥수수는 태풍에 넘어져 농민들이 예년의 절반이나 수확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자기네 농장에서 총 생산되는 양의 농민들이 자기 타산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나오면 내가 먹을 게 얼마고 국가에 바칠 게 얼마다 하는데 국가에 우선 바쳐야 되니까 바치고 나면 뭘 먹고 살려나 하면서 이제 가을부터 이제 굶는 사람이 생겼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북한이 이 같은 대규모 재난 사태에 직면해 외부 지원 없이 복구와 경제 재건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당 정치국 회의에서 외부 지원 불허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군은 물론 평양시민까지 복구 작업에 동원할 만큼 비상 상황이지만 신종 코로나 전파 우려와 대미 협상력 지키기 차원에서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구구절 계기로 해서 시진핑, 푸틴 이렇게 축전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서로 뭐 상호 이제 친선 우호 협력 관계 서로 도와가자 이제 그런 취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면 뭐 식량 문제라든지 중국이 도와줄 거예요. 다만 이제 지금 같은 제재 상황, 특히 또 미중 갈등 상황에서 이걸 대놓고 많이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는 이제 지원을 해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그 믿음이 있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대북 수혜 지원과 관련해 자연재해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인도적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이 잇따름에 따라 최근 이에 대응할 국가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기구를 통해 체계적인 재난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최근 북한 조선중앙TV가 이례적으로 재난방송 체제를 잇따라 가동했습니다. 7일 조선중앙TV 보도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 바람과 폭우는 동시승부를 부리고 있습니다.
8호 태풍 바비와 9호 태풍 마이삭에 이어 10호 태풍 하이선이 상륙하며 북한에 큰 피해가 이어지자 이를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이 잇따르는 가운데 북한은 최근 이에 대응할 국가조직인 큰물 피해복구 중앙지휘부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8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홍수에 대비한 국가 단위의 대응 조직을 만들긴 했지만 초기에는 자원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t would be very difficult because they do not have the resources. They don't have the experience that will take time.
북한이 이제야 홍수와 같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조직을 만든 것과는 달리 미국 등 선진국들은 과거부터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재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재난 대응 기구는 연방 재난 관리청입니다. FEMA는 미 국민이 모든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비하고 재난 상황이 닥칠 때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는 연방정부 기관입니다. FEMA 역할 소개 내용 중 일부입니다.
When disasters come through, you lose a lot of infrastructure. Okay? You lose facilities, you lose power, you lose communications. We come in here and we're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 시설과 전력, 통신 수단 등 기반 시설 등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럴 경우 FEMA가 투입되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FEMA는 지난 1979년 창설된 기구로 현재 만 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워싱턴 DC 본부와 전국 10개의 지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 역대 최악의 피해를 준 허리케인 중 하나로 평가받는 샌디가 지난 2012년 미 동부에 상륙했을 당시 FEMA는 적절한 초기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즈 신문은 사설을 통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 같은 국가 대응 조율 기구가 있다는 사실조차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라며 FEMA는 어느 곳에 구조대를 파견하고 어느 곳에 물품 지원을 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런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행운이라고 FEMA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위기, 재난관리 전문가인 케빈 쿠피츠,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엘리자베스 시티 주립대학 교수는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의 필요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쿠피츠 교수는 먼저 국가 차원 기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the benefit to a national type of organization is the idea that they can bring a coordinated effort into the resources that are brought into the community.
재난 지역에 투입된 자원에 대한 조율을 통해 결국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쿠피츠 교수는 이어 재난 이후 회복에 들어가는 비용은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지역 정부는 이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자원이 없지만 국가 차원의 기구는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 we know that recovery from a disaster is the most expensive. We need to be able to look at the mitigation, how to prevent and minimize.
미국 등 선진국들은 또 재능 대응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재해 지도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FEMA는 홍수 지도를 만들어 강, 연안, 수문 등에 위치한 홍수 위험 지역의 자료를 수집하고 위험 평가를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특별 홍수 위험 지역을 별도로 알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5년부터 홍수 재해 지도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통해 침수 정보와 피난 정보 등을 알기 쉽게 도면에 그려놓고 주민들에게 침수 피해 가능성을 알릴 뿐 아니라 수방 및 피난 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정부가 민간 보험협회와 협력하여 국가 홍수 지도를 개발해 일반인들이 이를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놨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고받은 친서 내용을 자세히 공개한 유명 언론인의 책이 곧 출간될 예정입니다. 미 언론들은 친서가 두 정상 간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의 깊고 특별한 우정이 마법의 힘처럼 작용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받은 친서의 한 대목이라며 9일 미 CNN 방송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방송은 오는 15일 출간을 앞두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 신문 밥 우드워드 부편집장의 신간 경로의 주요 내용을 미리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우드워드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받은 친서 27통을 입수했으며 관련 내용을 곧 출간될 책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각하로 계속 부르며 비위를 맞추는가 하면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방송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은 미사역으로 가득 찼으며 두 정상의 관계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의 친서를 연애 편지라고 부른 것은 풍자적인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김 위원장의 친서를 아름다운 편지라고 표현하는 등 북한 지도자와의 좋은 관계를 강조해왔습니다.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I can't show you the letter, obviously, but it was a very personal, very warm.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불러온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 보도로 유명한 우드워드 기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8차례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책을 집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이 책에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긴장이 고조된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안보팀에서 미국이 북한과 거의 핵전쟁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표출됐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사실인지 과장인지 모르지만 당시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옷을 입은 채 잠을 잤고 기도하기 위해 워싱턴 대성당을 자주 찾았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전언도 소개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9일 보도에 따르면 경로에는 대북 접근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상세히 소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미 정부기관 수장들의 평가와 관련해 중앙정보국 CIA는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자신의 접근법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과 북한 핵무기를 부동산에 비유하며 누군가 집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을 그냥 팔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을 처음 만난 뒤 그의 명석함에 놀랐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등 모든 것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진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하처럼 강력하고 뛰어난 정치인과 좋은 인연을 맺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전 세계가 큰 관심과 희망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아름답고 성스러운 장소에서 각하의 손을 굳게 맞잡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드워드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이런 아첨에 넘어갔다고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자신의 친서는 극비라며 보여주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즈 신문 1면에 실린 두 정상의 사진을 김 위원장에게 보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 언론을 통해 우드워드 기자의 신간 내용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모두가 트럼프와 공화당에 대해 가짜 책을 낸다며 우드워드 기자의 책도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가짜일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된 뒤 평양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김 목사의 아들 등이 2015년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엔 부인과 딸 등 다른 가족들이 북한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이 8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김 목사의 부인인 김영화 씨와 딸 다니 버틀러 씨, 아들 김충국 씨가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북한 공작원 등이 김 목사를 고문하고 살해했다며 이를 지시한 북한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한 씨와 남동생 김용석 씨는 2009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 패소와 항소심 등을 거쳐 2015년 북한이 약 3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원고로 참여하지 않은 다른 가족들이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북한이 지불해야 할 배상 금액은 앞선 소송과 비슷한 규모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고들은 이번 소송에서 김 목사의 죽음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과 극심한 심적 고통, 경제적 피해 등에 시달렸다고 호소하면서 재판부가 북한 정권의 김 씨 등의 손해 부분에 대한 배상과 징벌적 배상, 변호인 비용 등을 지불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앞서 2015년 김 목사 아들이 제기한 대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었던 로버트 톨친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김 목사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돼 평양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1990년대부터 중국 옌벤 일대에서 장애인과 탈북자들을 도왔던 김 목사는 2000년 1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김 목사가 이후 고문 후유증과 폐쇄 공포증, 직장암 등으로 이듬해인 2001년 2월 사망했으며 평양 상원리에 있는 91 훈련소 위수구역에 매장됐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이 지정한 테러 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외국 주권 면제법 FSIA 조항을 근거로 제기됐습니다. FSIA는 소송 당사자 혹은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미국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김 씨 등은 자신들이 미국 시민권자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FSIA 조항을 근거로 한 북한 상대 민사소송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다 풀려난 케네스 배 씨가 북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0여 명이 북한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도 현재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8년 12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돼 이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은 이 법원으로부터 북한에 약 5억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앞선 소송들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북한이 이번에도 같은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이 법원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북한에게 내려진 판결 모두 이런 방식을 따랐습니다. 이번 김 목사 가족의 소송과 케네스 배 씨의 소송은 모두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에밋 G. 썰리번 판사에게 배정됐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 함정들의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행의 자유훈련과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 감시 등을 주요 임무로 꼽았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8일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라파엘 페럴타함이 6개월간의 서태평양 지역 작전을 마치고 지난 3일 미국 샌디에고 모항으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60여 대 보유하고 있는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중 하나인 라파엘 페럴타함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요격할 수 있는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중대형 구축함입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첫 출항에 나섰던 라파엘 페럴타함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본과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을 제공하고 동맹국과 동반국, 우방들과 연합훈련과 실제 작전을 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서태평양 영내에서 미 해군 전력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달 17일에는 영내 10개국 해군이 참여한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 림팩이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함정 22척과 병력 5,300명 등 다국적 해군이 2주 동안 실탄 사격을 포함한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이달 9일부터 미 해군의 또 다른 이지스 구축함 베리함을 비롯해 한국, 일본, 호주 해군 함정 10여 척이 괌 근해에서 정기 연합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는 2017년 11월 북핵 위기 이후 처음으로 총 3척의 항공모함이 번갈아가면서 영내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로널드 레이건호와 니미츠호가 잇따라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했고 6월에는 중국 필리핀 영유권 분쟁 지역인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루즈벨트호와 니미츠호가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태평양 지역은 미국에게 군사적 전략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라고 강조했습니다.
Right now, the two biggest threats are China and North Korea. But there are a lot of areas in Southeast Asia where the U.S. and the U.S. Navy.
미 해군이 오래전부터 태평양 지역에 개입해 왔으며 현재 영내의 가장 큰 위협은 중국과 북한이라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 밖에도 미 해군이 관심을 갖는 동남아 여러 지역이 있다며 따라서 서태평양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물론 전략적 목적 면에서도 확장성이 매우 큰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의 여러 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 U.S. doesn't like it. The International Court has said they have no rights to those areas.
최근 미 해군이 해당 수역에서 실시한 항행의 자유훈련도 중국이 해당 지역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 해군이 해당 수역에서의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동시에 중국 억제라는 정치적 목적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은 2015년부터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해당 해역을 지배하려는 군사적 노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 켄 고스 국장은 미 해군력의 서태평양 배치는 중국에 보내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would have to take into account whether it would be the be-all, end-all, you know,
특히 북한의 서쪽 지역에서 작전을 벌일 경우 미 해군의 영내 존재는 중국의 군사 역량을 관찰하고 계속해서 주시할 역량을 제공한다는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또 불법 유류 한적 등 대북 제재 회피를 위한 해상활동 감시는 물론 북한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군사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가 포괄적이고 그 범위와 효과가 상당히 다양하다고 지적한 제재 이행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해외 금융기관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 재무부의 포괄적 제재 대상일 뿐 아니라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하며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한 제재 이행 지침서가 최근 발간됐습니다. 워싱턴에 기반을 둔 법률 조사 분석 전문 기관인 세계연구심의기구가 주도한 약 300페이지 분량의 지침서 작성에 미국, 영국 등에 기반을 둔 48명의 다국적 법률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UN EU 제재 이행 방안을 설명한 이번 지침서는 미국의 포괄적 제재와 광범위한 UN 제재를 동시에 받고 있는 북한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회사들의 끊임없이 위험의 원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 재무부가 미국 국적 혹은 관할권 내 모든 단체와 개인의 모든 상업활동을 금지한 포괄적 제재를 받고 있는 5개 국가와 지역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다른 제재 대상국과 비교해 미 재무부의 금융 제재 적용 범위가 넓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금융 제재가 미국 등록 법인과 금융기관은 물론 미국 국적자 거주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제3국의 기관의 활동까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지침서의 주 저자이자 뉴욕에 본사를 둔 법률사무소 화이트앤케이스의 니콜 어브 변호사는 9일 VOA에 해운 선박 항공 제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포함한 미국의 대북 제재가 확실히 포괄적이고 그 범위와 효과가 상당히 다양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 기업과 개인의 전면적인 대북 거래 금지뿐 아니라 미국과 관할권 내 개인과 기업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더라도 북한이 관여한 제재 위반 행위에 개입한 제3국 행위자를 대상으로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U.S. government has imposed comprehensive sanctions on North Korea that contain.
제재 이행 지침서는 북한이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와 함께 미국이 활용하는 치핵권법 제재의 일부인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북한이 홍콩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설립된 위장회사와 해외 노동자를 통해 불법 수익 창출을 하는 것에 대응해 이미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침서는 미 행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을 통해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2017년 중반 실행된 중국 단둥은행에 대한 조치로 탄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은 단둥은행을 상대로 한 주의보 발령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의 미국 달러와 거래와 해외은행을 통한 단둥은행의 미 금융시스템 간접 접근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지침서는 또 미 정부는 이후 북한의 중개자 역할을 한 혐의가 있는 중국 기반의 무역회사와 개인뿐 아니라 선박관 환적에 개입한 선박에까지 제재를 부과하는 등 세컨더리 보이콧을 다양한 범위에서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제3국 금융기관들은 미 제재 틀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확산된 점에 주목해야만 한다고 설명하며 금융기관들의 엄격한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 행정부가 2017년 서명된 대통령 행정명령 13810호 등을 근거로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이런 조치가 금융기관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걸 맨델커 전미 재무부 테러 금융 정보 담당 차관은 이번 지침서 추천 서문에서 재직 당시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관련 금융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맨델커 전 차관은 민간 부분이 지침서를 이해하고 사용함으로써 악의적인 행위자들로부터 미국과 국제 금융망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제재 회피 행위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 뉴스 지다겸입니다.
이란과 북한이 최근 미국의 제재에 맞선 상호연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제재 하에 두 나라가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우려는 시도라고 풀이하면서 결국 미국의 강경한 대응에 정당성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프루스벤의 미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9일 VOA와의 통화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과 이란의 협력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이는 상호 협력에 따른 이해 상승 효과를 노린 양국의 전략적 판단에 기반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ran has hard currency because of its oil, and North Korea needs hard currency. And North Korea is really good at.
베넷 연구원은 이란은 석유를 바탕으로 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은 바로 이 외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밀수에 굉장히 능한 북한이 밀수를 통해 이란을 도울 수 있고 그 대가로 이란은 북한의 외화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은 9일 모즈타나 졸루르 이란 국가안보외교위원회 위원장이 한성주 주 이란 북한 대사를 만나 미국의 잔혹한 제재에 맞설 제재국가 모임을 발족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한 대사가 이란 무역총장을 만나 양국이 합동무역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북한과 이란의 협력 움직임이 서로 주고받는 물물교환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이란은 북한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를 가지고 있다며 그것은 바로 석유라고 말했습니다.
The only thing that North Korea needs from Iran is basically oil. So I would imagine that Iran is already trying to.
북한이 이란으로부터 필요한 유일한 것은 기본적으로 석유라며 이란은 이미 비밀리에 북한에 판매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기본적으로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인 두 나라의 물물 교환식 교류 가능성에 동의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협력보다는 군사적 교류에 더 가까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here have been some indications that it was a barter relationship where it may have been economic. Benefits provided to North Korea.
두 나라 사이의 군사 관계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으로 북한이 미사일 개발, 어쩌면 핵 개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받는 관계라는 일부 징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과 이란 두 나라가 과거부터 이어온 군사적 관계와 더불어 경제적 협력도 이루길 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제재 등으로 인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이클 오헬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양국의 협조가 핵 기술 협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So I just don't see why Iran would think there's any benefit to associating with North Korea. I mean at this point, you know, Iran probably has
현 시점에서 이미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무역과 국제적 관여를 위해 제조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란이 굳이 핵과 관련한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나 아주디 애틀랜틱 카운슬 개원 연구원도 두 나라가 서로 처한 위치가 달라 협력 강화에 핵을 포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이란은 여전히 NPT에 속해 있고 미국과 협상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한편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북한과 이란의 협력 강화 움직임이 미국의 추가 제재 부과 주장에 정당성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main impact of announcing a club of sanctioned countries is only to give the United States.
제재 클럽 발족 발언에 대해 미국은 두 불리한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있고 더 많은 군사적 교류를 시도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위험한 상황으로 미국이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피치 패트릭 연구원은 북한과 이란 두 나라가 협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는 이들 두 나라가 협력하며 벌이는 제재 회피 활동에 더 주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 비해 6배, 미국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높습니다. 유엔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린이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9일 발표한 2020 어린이 사망률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000명당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1,000명당 43명 수준이던 북한의 5살 미만 어린이 사망률은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년 75명으로 치솟았습니다. 이후 1999년 67명, 2001년 52명, 2002년 44명, 2003년 38명, 2010년 29명 등 큰 폭으로 떨어졌고 이후 1년에 약 한 명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1,000명당 17명인 북한의 2019 5살 미만 사망률은 전 세계 평균인 1,000명당 38명의 절반보다도 더 적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영유아 사망률 1,000명당 3명과 비교하면 무려 6배나 높고 미국의 1,000명당 6명과 비교해도 3배가 높습니다. 같은 해 저소득 국가 평균은 1,000명당 63명, 고소득 국가 평균은 1,000명당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에서 한 살 미만의 영아 사망률은 1990년 1,000명당 33명에서 2019년에는 13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 생후 28일 미만의 신생아 사망률도 1990년 1,000명당 21명에서 2019년 10명으로 줄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린이 생존율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 5살 미만 어린이 사망률을 1,000명당 93명에서 38명으로 크게 줄인 성과가 물거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초기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코로나의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 저소득 국가와 중간소득 국가 관련 자료가 충분히 취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에볼라와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의 경우 전염병으로 인한 간접 영향이 매우 심각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과 식품 공급망이 붕괴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됐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미 최소한 68개 나라의 한 살 미만 어린이 8천만 명이 코로나로 인해 예방접종을 제때 받지 못해 질병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2020년에 저체중 어린이가 세계적으로 6,700만 명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영양실조 어린이들이 감염병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이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유엔 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 유엔 인구국이 공동으로 작성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지 60주년을 맞은 올해 외교, 안보, 경제 분야를 망라한 총체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대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일 동맹의 법적 근간이 되는 미일 신안전보장조약이 올해로 체결 60주년을 맞았습니다. 특히 협정문 조항 가운데 어느 한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명시한 5조와 미군 주둔을 허용한 6조는 한반도 전쟁 발발 시 후방기지로서 일본의 역할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중국을 역내 최대 위협으로 지목하고 이를 셈법에 반영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한반도 위기 상황에 초점을 뒀던 전통적 미일 동맹 관계도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처음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일본을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의 초석으로 기술하며 핵심 협력 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축으로 표현한 한국과 비교하면 잠재적 협력 분야의 범위가 훨씬 넓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31일 인도태평양 내 다자안보협력기구 창설 의사를 내비치면서 미국을 포함한 일본과 호주, 인도를 이 구상의 핵심 4개 나라, 이른바 쿼드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쿼드를 발판으로 앞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핵심 3개 나라 중 인도는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는 점과 호주는 미군이 상주하지 않고 아시아 대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특성을 들어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소장은 미일 신안전보장조약 60주년을 맞아 9일 열린 화상회의에서 과거 미국을 형, 일본을 동생으로 여겨왔던 전통적 협력관계가 최근 몇 년간 역전되고 있는 현상을 지난 3년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Kind of a common reference that there was a big brother, little brother partnership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ell, I would say that's been turned around.
햄리 손작은 미국은 지난 3년간 일본이 역내에서 발휘한 지도력에 감사하고 있으며 이런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화상회의에서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핵심 4개국을 주축으로 한 역내 다자안보기구 창설이 당장 현실화되긴 어렵다면서도 미국이 홀로 중국과 맞서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미국의 편에 서서 함께 맞서 싸우고자 한다며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고 국제규범을 깨뜨리는 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노방 이상은 또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무력으로 점거하려 시도한다면 제2의 남중국해 문제가 될 것이라며 핵전쟁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일본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미국과 대규모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했고 최근에는 전략폭격기와 이지스함을 동원한 공중, 해상훈련의 빈도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패권 확장을 의식한 안보셈법의 영향으로 주일 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역내 미군 재배치를 검토 중인 가운데 지난 7월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염두에 둔 현재의 미군 대치가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다고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과의 초경쟁에 초점을 맞춘 전략 전환을 주장하면서 공동의 위협인식을 공유하고 당장 전략의 통합이 가능한 나라로 호주와 일본, 타이완을 꼽았습니다. 특히 일본은 미국의 항구적인 안식처를 제공한다며 중국 외에 북한과 러시아의 도발에 대해서도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킬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작전기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다영역 작전이 가능한 주일 미군의 확장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 육군의 순환 배치를 늘릴 것을 제언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책임자인 네이선 프레이어 미 육군대학원 교수는 9일 VOA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현재 주일 미군의 배치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염두에 둔 냉전 유산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mportant to update our presence from one that is largely a relic of the Cold War to one that's more agile and broadly applicable.
특히 프레이어 교수는 이번 연구가 향후 미국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양자태기를 해서 절대 이득 또는 손실의 상황이 발생하는 정책을 제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hat we're not suggesting is that there's going to be some loss for South Korea that becomes a net gain for Japan.
프레이어 교수는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 병력과 자산을 보다 확대된 전장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본 역시 열도 방어에만 전념했던 기존 방위 구조의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독서의 달을 맞아 현재 자신이 읽고 있는 책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에는 북한 관련 서적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제 책상에 놓인 책들을 여러분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7권의 책 표지 사진들을 함께 올렸는데 이 중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표지들도 있었습니다. 해리스 대사가 공개한 도서 중 북한 관련 서적은 모두 4권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추리소설인 평양의 이방인과 정치이론서 브리징 더 디바이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전 마지막 계승자, 북한 체제에 대한 분석을 담은 비커밍 김정은입니다. 평양의 이방인은 정보위원 출신으로 제임스 철치라는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작가가 2006년 펴낸 장편소설입니다. 평양에서 일어난 외국인 살해 사건을 추적하는 북한 수사관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소설로 꼽힙니다. 이 소설은 출간 당시 미 주요 언론들로부터 부시 행정부 외교안보팀의 취침전 필수 독서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출간된 브릿징 더 디바이드는 한국의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공동으로 펴낸 정치서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계승자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베이징 지국장인 애나 파이필드 기자가 지난해 펴낸 책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삶과 성향을 담은 본격적인 첫 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커밍 김정은은 미 중앙정부국 분석관 출신인 워싱턴의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정박 한국석좌와 지난 5월 출간한 첫 저서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정권에 대한 분석을 집중적으로 담았습니다. 그 밖에 해리스 대사가 공유한 나머지 세 권의 책은 미 공군 준장을 지낸 중국 전문가 로버트 스펠딩이 지난해 펴낸 스텔스 워와 말콤 텀블 호주 전 총리의 회고록 어 비겁 픽처,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앙리 레비의 바이러스 인 더 에이지 오브 매드니스입니다. 스텔스 워는 중국 부상에 관한 분석을 담은 책이며 바이러스 인 더 에이지 오브 매드니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철학 에세이입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 국방부가 한국전쟁 당시 혁혁한 전공을 세운 론 로서 중사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로서 중사는 수적으로 우세였던 중공군에 맞서 많은 전우들을 구출한 공로로 미군 최고 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952년 2월 한국전 중부전선의 철원, 김화, 평강을 잇는 철의 삼각지대. 미 육군 2사단 38보병연대 소속 론 로서 중사는 당시 중공군 핵심 집결지인 이곳에서 혹한 속에 치열한 고지전을 벌였습니다. 미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대 내 선봉소대로서 고지 끝까지 올라간 로서 중사의 소대는 200명 규모의 중공군과 치열한 백병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로서 중사는 M2 카빈 소총 한 자루와 수류탄 한 발만 가지고 적진으로 돌격해 총 13명의 적을 사살했습니다. 아울러 탄약 재보급을 위해 본대로 급히 복귀하면서도 총을 맞고 쓰러진 전우를 업고 오는 등 위험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로서 중사는 당시 전선에 투입됐던 170여 명의 부대원 중 68명이 복귀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같은 로서 중사의 남다른 전우에는 구출 작전만을 위한 별도의 특수임무 소대를 조직한 그의 행동을 통해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로서 중사는 2015년 미 알링턴 국립묘지와의 인터뷰에서 전선에 남겨둔 전우들을 찾아와야 한다는 전우의 말에 이 같은 작전을 생각해냈고 덕분에 구할 수 있는 모든 전우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Finally, we got everybody out we could find, and one of the boys came up and told me, we said, we got everybody we can find, so I said, told the kids, I said,
1952년 해리 트루먼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1929년 경제 대공황기에 태어난 로서 중사는 17남매 중 맏형으로서 생계를 위해 17살의 어린 나이로 입대했습니다. 2차 대전 후 3년 동안 독일 점령군 임무를 마친 뒤 제대한 로서 중사는 곧이어 터진 한국전에 다시 뛰어들게 됩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남동생 리처드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자 동생의 복수를 위해 재입대를 한 겁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로서 중사는 자신이 죽인 사람들보다 자신이 구한 이들을 생각해보길 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우와 가족들을 위한 두 개의 장학기금을 설립하고 여생 동안 수많은 학생, 군인들과 한국전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로서 중사는 어린이들이 한국전 관련 교훈을 얻기를 바라면서 1999년 자신의 명예훈장을 오하이오 주정부에 기증했습니다. 로서 중사는 알링턴 국립묘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전 참전 도중 트루먼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훈장을 받던 1952년 당시의 소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We was causing a lot of trouble. I never done anything heroic. All I was trying to do was protect the men that I was responsible for.
자신은 어떤 영웅적인 일을 한 적이 없으며 단지 책임지고 전우들을 보호하려 노력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또 자신은 전장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았던 평범한 군인일 뿐이었다며 한국전에서 세웠던 전공을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9일 테네시주에 있는 딸의 집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난 로서 중사는 고향 오하이오주에서 2014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곁에 묻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가 이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여성이 투표권을 획득하는 데 기여한 수잔 앤터니 씨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 오늘 1996년 9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모든 형태의 핵실험 금지를 목표로 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통과됩니다. CTBT, 즉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결의안이 찬성 158, 반대 3, 기권 5표로 채택된 것입니다. 이로써 CTBT 채택을 둘러싼 제네바 군축회의가 시작된 지 2년 8개월 만에 세계 모든 나라들의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는 국제 조약으로 평화적 목적을 포함해 우주, 대기권, 수중, 지하 등 모든 장소에서 어떤 형태의 핵실험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핵무기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안전실험은 물론 극소규모의 실험까지 금지합니다. 핵실험 금지조약 CTBT는 지난 1963년 미국과 영국, 옛소련 등 3국 간에 체결된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 PTBT가 대기권과 지상, 수중에서의 핵실험만을 금지하고 지하 핵실험은 규제할 수 없다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1960년 9월 10일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비킬라 선수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17회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는 아프리카 흑인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이었습니다. 아베베 선수는 이날 당시 마의 벽으로 통하던 2시간 20분대를 2시간 15분 16초로 뛰어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보다도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바로 아베베 선수가 맨발로 뛰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베베 선수에게는 맨발의 마라토너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날 아베베 선수의 금메달 획득은 에티오피아인들에게 더욱 특별했습니다. 1935년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의 침공으로 1년 6개월 동안 이탈리아의 지배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 9월 10일 에티오피아 선수가 이탈리아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이었습니다. 이날 아베베 선수의 우승은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당시 식민지에서 벗어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